자, 오늘 이번 달 마지막 주죠. 스바냐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메시지, 스바냐서 메시지인데요. 제목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잡았어요. 하나님보다 큰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빅픽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아주 크게 설계를 하셨죠. 왜 설계라는 얘기를 했느냐, 왜 빅픽처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내용 들어가 보면 조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 정말 지리군요. 오지군요. 오졌다리 뭐 이러면서 너무 좀 상스러운 표현 같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좀 악하게 표현하면 오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됩니다. 아, 기뻐할지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스바냐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불신하는 거죠. 세상의 학문은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학교에서 복음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요 사상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학교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상이 전부 진화론 사상이거든요. 진화론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그 사상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구성되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구의 결과 끝에 나온 게 말 어떻게든 되는 대로 맞춰보자 해가지고 나온 진화론이에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일단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생물하고 생물하고 같은 데서 나왔대. 가능한 얘기예요? 돌하고 인간하고 조상이 같아. 가능한 일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진화론자들 하고 있거든요. 이 돌을 가만히 놔두, 이 분필 하나를 가만히 놔두면은 수만 년 지나고 수백만 년 지나고 수천만 년 지나고 수십억, 수백억 년 지나면은 갑자기 이게 그 막 이렇게 공룡으로 변화되고 이렇습니까?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모든 사상이 형성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이걸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이론이 다 진화론 교육이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 계신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구경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교회 다니는데 죄를 지어. 교회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는 다니는데 별로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휴대폰을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휴대폰 뺏고 뭐 이런 걸 뭐 초딩도 아니고 왜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 집중을 억지로 시켜야 되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휴대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이 휴대폰으로 저절로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이미 잠금을 풀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뭐가 왔지? 해가지고 카톡으로 항상 확인을 24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배 집중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건 도와줘야죠. 뭐. 이런 친구들은 좀 도와줘야죠. 어쩔 수 없죠.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아마 다른 렘넌트들이 거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잘 모르는 친구 있다면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휴대폰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요즘 친구들은 잘 알지만 우리는 우리 세대는 전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뭐 가방이 있다면서 학교 가면 이래서 이 가방에 휴대폰 걷어가지고 집어넣는다며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 가방이 그립지 않냐? 뭐 이러면서 하는 이제 막 학식충들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고등학교 때 이 가방을 써가지고 휴대폰 다 집어넣었는데 대학 올라오니까 그 가방을 볼 일이 없대.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요즘 세대, 전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어. 안 되면 왜 그렇게 예배가 안 되느냐. 저는 왜 여러분들이 휴대폰 뭐 안 뺏어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 믿으면 예배 잘 드릴 수밖에 없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어떡해. 도와줘야지. 하나님은 구경꾼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 뭐 주사위 놀이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거지. 그게 이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어떤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죠?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있어. 여러분 무슨 행동하는지 알고 있어. 여러분이 어젯밤에 뭐 하다가 잤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 그래서 정의롭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얘가 뭐 했는지 알고 있죠? 그 이 친구가 했던 그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죄냐 악인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엄청 긍휼이 많으세요.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오래 참으신, 엄청 오래 참으세요. 인내가 정말 쩌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어. 우리는 참다 참다 못하면 폭발하잖아. 주로 그렇지. 얼마나 오래 참느냐. 많이는 못 참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서 어마어마하게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잖아. 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죄 짓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개판으로 인생을 살아. 깽판을 쳐. 지옥 가요? 지옥은 못 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지옥은 못 가. 천국에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계속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인간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건강을 줬더니 자꾸 뻘짓을 하더라. 안 되겠다. 뻘짓 못하도록 빨리 불러가야겠다라는 생각. 빨리 천국으로 소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처럼 참을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 이 새끼들 하는 거 전부 일단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천국으로 불러야 되겠다. 더 이상 지구상에 놔두면은 그 내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잖아. 지구 온난화만 만든다니까. 그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은 산소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내뿜는 인생, 지구상의 소중한 자원을 끊임없이 낭비하는 인생. 그렇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할 가치, 복음 전하는 일, 이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지구에 폐를 끼치는 거야.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들인 거지. 그렇잖아. 뭘로 살려도 빨리 불러야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 오래 참으셔. 아니야. 쟤 바뀔 수 있어. 기다려보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격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너무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저는 오래 못 참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오래 못 참아. 선생님이, 선배가, 예, 교수님이, 학교 직장에서 상사들이 못 참아. 주의는 해야 됩니다. 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주셨다고요.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목표는 뭐냐면은 구원받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지금은 저렇게 나대도, 지금은 저렇게 개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혹시 나중에 복음 받으면 바뀌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설명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세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참으셔가지고 영원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없는 셈 치자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하시느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고 계세요? 사랑하시고 참으세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자꾸 나대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여러분도 똑같이 들어가게 돼버려요. 그 심판 당할 때 똑같이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뭐 지진이 일어나잖아. 그지? 아니면 또 뭐 그 사고가 일어나잖아. 이때 그 지진 속에서 또는 뭐 사고 속에서 재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느냐?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없느냐? 있거든요. 딱 얘기해 봅시다. 지금 세월호 인양되고 있잖아. 세월호 속에 우리 렘넌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월호에 렘넌트 6명인가 있었어요. 4명인가 6명인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심판이 올 때 같이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 속에 휩쓸려 가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바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되게 강하게 나오거든요. 스바냐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작. 1장 1절에 보면 소개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자기소개 딱 시작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글이 시작되죠. 1장 2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 없애버린다는 말이죠. 제거한다,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왜 진멸하겠다고 하느냐? 왜 멸망시키겠다고 하느냐?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진멸하는 이유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의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점술, 1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지붕에서 하늘에 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는 자들과 이랬거든요. 별에게 경배한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점술이 들어있습니다. 점성술, 점술을 점성술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별 보고 점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타로점, 별점 이런 거 보잖아요. 무슨 자리, 별자리 이런 거 해가지고 운명 알아맞추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운세 나오고 이런다니까요. 점수라는 사람 멸망시키겠다. 이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에 빠졌습니다.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또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도 맹세하고 말감 신도 맹세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종교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 나오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 마지막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어려움 준다. 예수 믿으면 고난 온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 이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교회 안 가면은 용서해준다, 살려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위협에 넘어가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북한 같은 데서 똑같이 하고 있죠. 중국,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 올 겁니다. 여러분이 배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지금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 바라보는 거 훈련 제대로 돼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위기 왔을 땐 배반할 거거든. 그럼 배반자 되면 안 돼요. 자, 배반하는 자 심판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불신자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랴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내서 벌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는 거예요. 화도 내리지 않는다. 복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여기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심판 올 수밖에 없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부유한 자, 부자들 심판하겠다. 이방 옷을 입고 이방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외제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하겠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부자들 심판받는다. 다민족, 저 외국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심판받는다.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도자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에 보면 부자들 심판받고 이스라엘 민족 심판받는 것, 2장에 보면 다민족 여러 나라 심판받는 것, 3장에 보면 지도자들이 심판받는 것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멸절하시겠다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수준 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과 타락에 빠지잖아요? 그랬다가 범죄에 빠졌다가 벌 받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그랬거든. 사사기 시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 우상을 섬겨 이러면서 죄악과 타락에 빠졌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벌 받잖아요. 여러 나라 외국 나라 강대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고통당하고 뭐 그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줘. 하나님을 간신히 찾으니까 용서해줬어. 이러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주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강하게 되고 옛날에 쳐들어왔었던 그 원수들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또 죄에 빠져.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인생이 자꾸 반복되는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반복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복에 빠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이야.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요 제자리 걸음 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전 세계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멸망에 빠질 사람을 건져내도록 복음을 말할 팀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 말할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 수준의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반복돼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겨우 돌아오고 다시 저주받고 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율법 때문에 율법 붙잡고 있으면서 복음을 놓친 요 사람들 수준 가지고는 복음 각인 말고 다른 걸로 깊이 각인된 이 사람들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겠구나. 세 번째,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 이방인이니까 자원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에 붙여주신 강대국과 작은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구분을 못하고 저 나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소원 전혀 없는 그 사람들 가지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고쳐 쓰는 수준으로 안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겠구나.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우리가 쓰잖아. 그죠? 그런데 막 악성코드 뭐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거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 치유하고 조금 뭐 고치고 백신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봤지만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맷해버리거든. 리셋해버리는 거야. 싹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거 수리하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세계복음화는 안 되겠구나. 얘네 없애버리고 완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리셋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영체제 완전 새로 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진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무엇이냐? 그래서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더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 저주 속으로 들어간다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언약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요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쟤네 지금 답 없어. 쟤네 수준 갖고는 안 되겠어. 쟤네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하겠어. 라고 결론이 나와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유다 나라, 이 나라가 지금 당장 멸망할 건데 이 멸망하고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스바냐 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지경이 2장 7절에 보니까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뭘 하겠다고 하느냐? 남은 자 일으키도록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정말 복음운동 해야 될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재난과 저주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숨겨두시는 것입니다. 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렘넌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숨겨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숨기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야 돼. 스바냐라는 사람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시대 보호하시고 숨기셔서 남은 자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아 임금이 다스릴 때였어요. 유다 나라가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해가지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모아가지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고 유월절 회복했어요. 복음을 다 회복했다니까?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어.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아 왕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화살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어. 조그마한 나라, 완전 힘이 없어져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풍전등화의 상태였어요. 요시아 왕의 개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남은 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 같은 남은 자가 일어났어. 언약적인 하늘 품은 남은 자가 일어났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왜 해야 됐느냐? 이 종교개혁의 결과 말씀이 회복되고 이 말씀을 어릴 때 붙잡았던 렘넌트들이 나왔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어릴 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같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개혁 때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요때 개혁했다고 해도 또 이 어른들은 돌아가. 개혁은 지금 했지만 지금은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어른들의 이 상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이 어른들의 상태는 또 옛날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 어른들, 그 어른들의 세계, 그 어른들의 나라, 그 어른들의 시스템 무너뜨려버렸어.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복음 붙잡을 수 없는 그 어른들의 시스템 무너뜨려버렸어. 그리고 어릴 때 복음 듣고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 바꾸고 나라가 망하는 속에서 아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다 망했으니까 나는 우상과 반드시 싸워야 되겠다. 나는 우상과 우상 때문에 우상 섬기면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른들처럼 우상 섬기면서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망한 나라처럼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하게 만들었던 우상 앞에 다시는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언약적인 한으로 품은 사람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렘넌트였다니까? 종교개혁의 열매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 결단했어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그리고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뭘 했느냐?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예언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붙잡았어. 뭐였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 나라인 바벨론 살리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기 나라 멸망시켰잖아. 그런데 그 나라를 오히려 가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려낸 거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친척 가족들을 살해했던 그 전쟁통에 살해했던 그 사람들, 그 두목인 느부갓네살 임금 비롯한 임금과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복음 줘가지고 살려냈어. 어마어마한 선교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 땅에서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선교 회복하고 나니까 포로된 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성전 회복하고 복음 회복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지금 당장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진멸이라는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목표인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자 일어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자에게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경우를 찾아봅시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날 거야 아마 잘. 왜냐하면 동생 나타가 돌아가셨거든. 요셉은 소년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 그런데 엄마를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한테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어. 이 10명 형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혀. 무엇이었느냐? 왜 그랬느냐?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됐다니까?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세계복음을 할 수 없거든. 왜 그럴까요? 요셉의 어머니, 요셉을 낳았던 어머니 라헬이요. 원래부터 우상숭배 체질이 좀 있었어. 창세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지만 야곱,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 부적, 이게 행운의 신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나왔다니까? 이걸 숨겨가지고 나왔어. 이게 자기한테 복 줄까봐. 라헬이 가지고 있는 각인풀이 체질이었어요. 나중에 복음 받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음 회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우상숭배 이걸로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될 요셉에게 방해가 되니까 불러간 거예요. 그 사람을. 라헬 어머니 계속 살아있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관련된 걸 요셉한테 집어넣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 애굽을 살리러 갈 수가 없어.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돼가지고 옷 좋은 거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마감하는 거야. 마감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오는 어려움 속에서 남은 자를 일으키겠다. 남은 자가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사실은 나를 남은 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구나. 그 하나님의 큰 그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스바냐 3장에는 감사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빅픽처 깨달은 스바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누리고 느끼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똑같이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진멸하겠다 이랬어요. 실제로 종교개혁 했는데도 복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나라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는 뭐라고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으니까. 지금 오는 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깨달으면 오늘 오는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는 치과 진료를 받고 왔는데요. 치과에 갔다 왔어. 힘들어. 지금까지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표시가 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치료 계속 하는 거지. 아씨, 덮어 씌워야 돼. 많은 작업들을 해야 돼. 앞으로 계속 해야 돼.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계속 치과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아프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는 게 아프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다 뽑아버려야 돼. 다 썩어버릴 거거든. 이러니까 이 치료 과정이 조금 쓰라리고 아픈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제대로 회복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먹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글을 보다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한 글을 봤는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뭘 항상 가까이 했냐. 단 것을 되게 가까이 했대. 항상 초콜릿 이런 걸 가까이 두고 먹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뭐가 나오냐. 이빨이 상할 수밖에 없어. 굉장히 상하는데 이 여왕의 특징, 아픈 게 너무 힘들지만 치과 진료는 죽어도 못 받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왕이. 그래서 이 1600년대 얘기잖아. 마취하는 기술이 제일 없었으니까. 이해는 되지. 이래가지고 막 고치고 하는 거 절대로 못하겠다. 충치. 이거는 뽑아야 됩니다. 폐하 뭐 이랬는데 죽어도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뭘 했냐면은 제가 먼저 뽑아볼 테니까 뭐 이래가지고 제가 뽑는 걸 보시고 괜찮다고 싶으시면 폐하도 뽑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뽑았대. 그래서 그래서 이빨을 뽑고 나니까 아, 할만하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씨 나도 한 개만 뽑아봐 이래가지고 한 개 딱 뽑았어. 그래서 문제 해결했는데 근데 한 개 뽑아가지고 될 수준이 아니었대. 평생 염증에 시달렸대. 근데 죽어도 다른 건 안 되겠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아팠대. 죽을 때까지 이래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염증 때문에 고생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어려움이 복음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과정이고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형벌을 제거하셨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몰아내셨다. 참 왕, 원수가 진짜 원수가 사단이잖아. 원수 사단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참 선지자. 그래서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스바냐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발견 더 깊이 해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7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이고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즐거워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잠잠히 부르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조용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이 환난 시대, 이 재앙 시대, 멸망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시고 숨겨두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스바냐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로잡힌 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가지고 이 칭찬과 명성, 유일성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재창조의 주역, 이 응답을 모든 렘넌트가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형벌을 제거하신 그리스도, 원수를 멸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내 가운데 계신 분.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그리스도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묵상할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아요. 얼마 못 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 이 사랑을 붙잡을 때 내 속에 진짜 행복이 회복돼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숨겨두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남은 자구나. 이 시대의 남은 자구나. 이 정체성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의 남은 자. 이거 붙잡아야 돼. 우리 집의 남은 자라고. 혹시 불신자 가정에서 온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돼. 불신자 가정에서 온 친구들 반드시 붙잡아야 돼. 나는 우리 집을 살릴, 우리 가정을 살릴 남은 자구나. 어른들 바라보면서 속지 마세요. 부모님 바라보면서, 가족들, 동생들 바라보면서 속지 마세요. 내가 남은 자야. 그 사람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렀어. 나는 누굽니까? 우리 학교를 살릴, 우리 학교에 숨겨져 있는 남은 자야.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야. 이 시대를, 우리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남은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해야 돼. 남은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른들처럼 쓸려가는 거예요. 반복돼.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전도제자야.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면서 현장에서 보여주세요. 나타내세요.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달라야 된다니까? 불신자하고 같지 않아. 그러니까 더러운 음란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음란이라는 법에 여러분이 똑같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요즘 너무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끌려가. 타락에 같이 끌려가. 죄악에 같이 끌려가.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욕해. 렘넌트도 돼.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른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대화할 때 쓰는 말들을 들어봤다니까. 불신자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 그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욕하지 마라, 바른말, 고운말 써라 이러면서 막 닌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가치 있게 쓰임받아야 돼요. 남은 자답게 응답을 받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타락에 휩쓸려 갈 자가 아니에요. 가치를 알고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순전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래서 우상과 범죄에 자신을 더럽히지 마세요. 타락에 자신을 더럽히지 마세요.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죄악에 타협하지 말고, 이 멸망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도록, 오직 복음 붙잡도록 훈련에 올인하고 전부를 드리는 렘넌트, 남은 자, 숨겨진 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인사 소리 보소, 그지?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자입니다. 정체성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렘넌트의 상태, 실패되어 있는 각인,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도록 자꾸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뿌리와 체질 뒤집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속에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각이 있게 하시고 남은 자 렘넌트로서 세상을 살리고 이길 수 있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 속에서, 멸망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어려운 시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가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잠잠히 부르며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응답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이번 주간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